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 특히 이 중에서도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를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신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루터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친 이 마틴 루터의 영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마틴 루터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5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맞는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정치 입문하기 전에 안철수의 출연이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도 했던 것이죠. 안철수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이 성경적인 삶이 아닌가. 수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그러한 안철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하게 사회와 타협하고 또 비리도 저지르고 또 어느 정도의 악을 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사회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이런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러던 중에 이 안철수라는 인물이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부조리한 사회와 타협을 하지 않고도 아 저렇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롤 모델로 안철수를 찍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철수라는 인물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왜 이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게 되었는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삶이죠. 행위죠. 하지만 이 안철수가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사람들을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아무리 행위가 바르다고 해도 물론 우리가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오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완전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완전한 행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안철수라는 이 인물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행위를 소유했느냐, 살아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믿음일까요? 마틴 루터 그 당시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믿음은 목숨을 건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은 그 시대의 그런 이해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개떡같이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믿어야 진짜 믿음일까요? 어느 정도 믿어야 진짜 믿음일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의 어떤 이런 가치관으로 말한다면 교회 한번 발을 디뎠다 나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런 그 우리들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다 자기만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기준에 따른 어떤 서로 다른 그런 믿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기 다른 이 믿음의 수준으로 각기 다른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기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대충대충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죠.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구원이 그렇게 쉽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난 그 구원을 포기하겠다. 어찌 않을 거야. 저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놀랍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구원을 너무 저렴하게 만들어버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이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16절에서는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주시느냐 할 때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답인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대충 읽고 지나가죠. 아니면 이 말씀을 이신칭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맞는 말이지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원문을 직역하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두 개의 믿음이 나오죠. 이 두 개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의 믿음은 분명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요. 그 앞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또 성실함, 성실하다, 그리고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의 개념에서는 믿음과 신실함, 성실함이 다른 개념이지만 헬라어에서는 믿음과 신실하다, 성실하다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하심이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도울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놔둔다면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셔서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도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누구의 믿음인가?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일까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만한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꼭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심지어 슬픈 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고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죠.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풍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요?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시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이미 맡아 놓은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마지막 날에 가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학생들이 들어갈 때부터 이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에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낙심했어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떠났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존재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과 사람의 이 얽히고 얽힌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계속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겠죠.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다루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믿음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중국에 돌아가느냐, 이것이 저의 큰 선택 사항이고 여기에서 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오늘은 내가 사역을 해야 하느냐, 일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일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서 지금 선택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시죠. 다만 목회자들은 좀 더 이상적인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삶 속에서 현실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요구도 달리 하십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의 요구를 하시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의 요구를 하십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갓 알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수준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처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물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을 더 많이 한 사람이랑 결단이나 사는 삶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충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 스스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아는 만큼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만큼 살려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어떤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얻은 어떤 결과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른 분들에게 여쭤본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은 당연히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야 할 분은 그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이 전해졌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